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잘 안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걸고 드로모스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조금 낯선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달리기, 코스, 트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실 때에 효창 운동장에 들어가시면 보이는 그 트랙, 그 트랙을 가리켜서 드로모스다라고 헬라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드로모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드로모스와 같다, 달리기 코스 트랙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삶, 인생을 가리켜서 드로모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럼 또 자신의 인생을 드로모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드로모스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드로모스와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았는데 그럼 그 인생과 삶이 저와 여러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바울답지 않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와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거리가 가까웠을까요?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과 밀레도 지역 사이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50에서 6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50에서 60k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와달라고 할 때에 선뜻 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근데 참 희한하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끈끈하고 돈독하고 가까웠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실 일상에서 누군가를 오라 가라 할 때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극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대 때 하루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를 깔고 바로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더라고요.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불 끄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치니까 어떤 것도 귀찮아질까요? 일어나는 거, 가서 불 끄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저희 집에는 다행히 식구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요. 여동생이 두 명 있습니다. 한 살 밑에 여동생이 있고 그리고 11살 밑에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한 살 밑에 여동생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 저는 부탁과 요청을 했지만 싸우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둘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막내를 불렀습니다. 정원아, 정원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내가 지금 급한 일인데 빨리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와 11살 차이 나는 동생은 순진한 마음으로 저의 방문을 엽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불 좀 꺼줘. 네. 처음에는 투덜투덜 되지만 그래도 착한 막내 동생, 귀여운 막내 동생은 불을 꺼줍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족이지만 같은 집안에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와달라는 것도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50에서 60km 떨어진 곳에서 와달라고 했을 때 선뜻 찾아온다는 것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굉장히 가깝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가까울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 지역에서는 꽤 오랜 시간 사역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년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과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뜻 부탁을 했을 때 쉽게 와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그들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바울답지 않게 그들을 불렀으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 가볍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또다시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20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이 먼저 내가 에베소 교회 그 지역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역들 했어라고 자기가 한 사역들을 쭉 열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 지역에 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도 알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알지? 라는 이 짧은 표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지라는 그 한마디로 서로 뭐가 됩니까? 의사소통이 됩니다. 이마만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조금 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사역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더라고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로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주를 섬긴 것과 같이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면 바울은 뭘까요? 종입니다. 사역을 하는 내내 나는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굉장히 돈독하고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기껏 50에서 60km 떨어진 지역에서 이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사역 이렇게 했잖아. 너희들 알지? 알지? 이거 확인하려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 이제 내가 지금 밀레도에 있지만 곧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분명히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바울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겪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3절의 말씀에 나타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하게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까지 직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나와 돈독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들의 얼굴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결박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거나 투옥되는 물리적 자유의 박탈입니다. 또 환난은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가해지는 극심한 고통과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 그는 감옥에 갇히거나 투옥되는 물리적 자유의 박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가해지는 극심한 고통과 박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걸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경호나, 예루살렘으로 가라.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너를 향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뜻 예, 가겠습니다 라고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마쳐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마치려 함에서 사용된 이 마치다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완벽하게 완수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그냥 끝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완수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완수해야 되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마치고 완성해야 하지만 첫 번째 바울이 마쳐야 하는 일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마쳐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바울이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 바로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드로모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가리켜서 드로모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마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완성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까지 하냐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까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가야 할 길, 바울의 드로모스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모스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달리기 코스, 트랙을 달려가야 하는데, 그 길의 한가운데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 고통과 아픔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나의 드로모스를 완벽하게 완성하겠다.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내가 그 길을 완벽하게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결국에 어디로 끌려가게 되죠?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에서 시간이 흘러서 감옥에 갇혔다 풀어놨다 하다가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울은 직감합니다. 무엇을 직감하냐면, 아, 이제 내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라고 직감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곧 죽겠다는 것을 직감하고 바울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 바울의 유서와 같은 편지다. 그리고 그 기록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달려갈 길, 바울의 드로모스를 바울이 완주했는지 그리고 완주에 실패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딜까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과연 바울의 드로모스를 완주했는지 완주하지 못했는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 드로모스입니다. 바울이 드로모스, 그 길을 뭐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궁금해지냐면 바울이 드로모스를 완주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 바울이 어떻게 그 드로모스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달려갈 길 드로모스를 완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무엇을 덧붙이냐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달려갈 길 드로모스를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계속해서 걷습니다. 로마에서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그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 안달이 났겠습니까? 바울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바울을 무너뜨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핍박을 가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그의 드로모스를 걸어가고 달려가는 와중에 끝까지 뭐 했습니까? 그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드로모스를 완주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각자 허락해 주신 드로모스를 걸어가고 또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을 지나고 3일 동안 걷고 달리셨는데 걸을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그 드로모스를 완주할 수 있는 비법을,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드로모스를 걸어가는 가운데 바울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갔으며 거기에 더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그 드로모스를 완주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바울처럼 세상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갔던 예루살렘과 같은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드로모스를 완주했을 때에 하나님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믿음을 지키며 나에게 허락해 주신 드로모스를 완주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